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좀 교리적인 우리의 그 신앙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그 어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야기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신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잘 전승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 신학인데 이 신학은 교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할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저녁 또 금요일마다 다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또 전한 지난주에 우리 시작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기로 하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저주받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왜 그랬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의 핵심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왜 우리가 교리 공부를 좀 하냐면, 성경을 통해서 알면 좋지만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방대해요. 여러분 때로는 열왕기라든지 예언서들을 읽으면 그것이 정확하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아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요즘 이번 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언자의 상상력입니다. 예언자의 상상력. 예언자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죠. 근데 이게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처음 읽으니까 이 말들이 너무 어려운 말들이에요. 이게 40년 된 책인데 이 책이 되게 좀 중요한, 약간 리버럴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되게 중요한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반복해서 읽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아 이게 무엇인지를 조금씩 조금씩 알겠어요. 뭐냐면 예언한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제일 처음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에서 애굽의 그 바로의 그 독재로부터 애굽의 바로의 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거잖아요. 해방시켜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바로를 향해서 모세가 선포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로 대표되는 그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그 신이 가짜라는 것을 모세가 분명히 밝혀낸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출애굽시켜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갈 그 나라를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자적인 상상력이라는 것은 이 시대를 향해서 그런 어떤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을 이제 줄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을 이야기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 중심에 항상 누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존재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엄밀히 따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유일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캐톨릭에서는 또 다른 교단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뭐라고 얘기해요? 하느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애굽가에서도 원래 하나님이 보호하사였는데 어느 순간 바뀌어가지고 뭘, 어떻게 됐어요? 하느님이 보호하세요. 그러면은 그 하느님하고 하나님은 다른 분이에요? 원래 처음 그 애굽가를 그 만들었을 때에 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늘에 계신, 처음에는 예전에는 천주라는 표현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뭐 하느님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얘기하면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을, 하느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야 돼요? 주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우리 구약의 전통에 의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하느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글씨가 있어요. 글자, 문자 남아있단 말이에요. 보통 그걸 야훼라고 해요. 여호와. 그 문자는 남아있어요. 근데 그 문자는 남아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는 잊어버렸어요. 아니, 한 번도 발음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야훼로 계시해 주지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야훼라는 이름을 알려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야훼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게 원래 구약의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어떤 호칭, 부름이죠. 그러면서 신약으로 와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자신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엄밀히 따진다면, 구약적인 신약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보다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런데 요즘 이 시대에 이 주님 하면 워낙 가짜가 많아요. 제가 어떤 한국에 있는 교회에 대한 뭐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들은 얘기인데, 새로 사람이 오면 좋잖아요. 새로운 새가족이 오면 좋잖아요. 근데 새가족이 오면 제일 집중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거예요. 이게 뭐 신천지를 비롯한 뭐 하나님의 교회 해가지고 워낙 많은 이단들이 기존 교회에 속이고 들어가가지고 마치 처음에 갔을 때는 신실하고 막 믿음 있는 사람인처럼 해가지고 성가대에 들어가고 선교회에 들어가고 성경 공부에 들어가가지고 한 몇 개월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다가 딱 좀 불평하고 또 불만을 가진 사람한테 딱 붙어가지고 뭘 하냐면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범한 평안한 교회가 그 안에서 막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싸우게 되면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 야, 이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바로 서야 된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게 말씀이 좀 약하니까 예배만 들으면 되겠냐? 성경 공부 한번 같이 가보자. 조용히 한번 와봐라. 나 강요하는 건 아니다. 나 절대로 이단 아니니까 의심하지 말고 나 모르겠냐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꼬셔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구라고 말하면 여러분도 잘 아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었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서로 상대편에 들어가가지고 막 극단적으로 싸움을 밀어붙인대요. 서로 이렇게 원수 같은 두 사람이 신천지인 거예요. 서로 절대 맞지 않은 사람이, 그래서 양쪽 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고 막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우리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려고 하진 않았는데 막 싸움을 붙이니까, 이게 그러잖아요. 한번 사람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욱해가지고 말 한마디 나왔어요. 난 전혀 솔직히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심한 말이. 그러면 상대방은 그 심한 말 때문에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심한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너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말싸움이 막 심하게 버티고 그러다가 이제 몸에 터치가 일어나고 네가 나를 건드렸냐 막 그러면서 그냥 경찰 부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딱 보면은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죠. 아, 이 교회는 안 된다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주님이라,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기도할 때 부탁했잖아요. 우리 성도들한테도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 절대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물론 그 의도는 알겠는데 그 의미는 알겠는데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엄밀히 따지자면 그 예수도 어떠한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나사렛 예수예요? 지금도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칭 예수들이. 그러니까 참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그 이름이 참 그 능력의 이름이 참 이 악한 영들 때문에 이단 때문에 이제 막 제한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더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 좋은 표현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뭐 다음 주인가 삼위일체 제가 주중에도 한번 주일날 설교도 한번 했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삼위일체 신앙 자체가 삼위일체라는 그 표현이 어디에서 나왔냐? 왜 삼위일체 신앙을 이야기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는 데에서 나온 그런 어떤 신학적인 용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뭐 요즘도 보면은 좀 죄송합니다. 이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막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 삼위일체 뭐 성경에 뭐 여쭤기지기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참 전통 있는 성경이에요. 하지만 그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을 해가지고 이것만 진짜다. 뭐 개역 개정에 무슨 약간 단어가 뭐 이상한 개명성 이야기하면서 막 하고 막 우리만 진짜다 하는 거는 그게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킹 제임스 버전 자체도 여러 라틴어 성경이라든지 그 이전에 있던 성경 중에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새롭게 번역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메일이 왔어요. 자기가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성경으로 완벽하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이게 완전한 성경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또 성경을 헬라어 히브리어를 번역했냐? 그냥 단어 하나하나로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의역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번역을 할 때 그 환경, 상황적인 것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가 시대가 틀리니까 때로는 그 문화에 맞는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한자 성경을 많이 참고했겠죠. 그래서 우리 옛 성경을 보면 한자어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한자어가 좀 오해가 되진 않겠지만 한자가 히브리어 헬라의 그 원어로 완벽하게 뜻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단을 분별하는 뭐 얘기하는데 거기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자풀이를 많이 한대요. 아닌 분들도 있어요. 한자를 가지고 잘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오해하지는 마세요. 근데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요즘 우리가 솔직히 한자 잘 모르잖아요. 저도 한자 세대는 아니야 몰라요. 근데 그 한자를 가지고 다 이렇게 뜻풀이 비슷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와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오리지널 버전이 없어요. 아시죠? 그냥 처음 써진 게 없어요. 그냥 다 구전으로 외워가지고 오다가 사본이에요. 그 많은 사본들을 가지고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라는 걸 믿는 게 역사 속에서 이제 진실한 복음의 말씀이 드러나니까 우리가 확인이 되니까 하지만 그러면 동시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 이 성경 말씀 이 39약 36 30 39, 27, 66권을 잘 믿지만 동시에 이 번역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우리의 눈으로 읽을 수 있는 게 얼마 안 됐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1960년 이후에 그대서야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라틴어만 있었고 신부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활자, 그 다음에 인쇄가 발달한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그 활자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읽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전통은 종교개혁 이후에는 우리는 이 말씀을 직접 읽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에요. 라틴어, 독일어, 뭐 히브리어, 헬라어를 중심으로 했던 영어, 뭐 한국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 정말 성령께서 다 조명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지만 동시에 어떠한 번역법만이 절대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성경에 사람이 또 쓰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우리가 오타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 1.1획이라는 것이 여러분 1.1획이라는 것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 가끔 성경에 오타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많이 뭐 검증을 하지만 오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1.1획은 그 히브리어를 보면은 점 하나 같은 글자가 엄청나게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1.1획이라는 것은 어떤 문자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다 아시겠죠? 한 번도 이 얘기를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중심,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바로 누가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좀 약간 복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특별히 어떠한 사람?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을 믿는 사람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음을 믿는 사람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 것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으세요? 이렇게 아멘이 시원치 않으면 되겠어요? 아, 작게 얘기했지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신 거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리문답에 보면은 이런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복음 안에서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 말씀하신 것을 그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구약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종파들 중에도 유일신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누구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이라고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자신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뭐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믿으면 돼요. 하지만 우리랑 같은 울타리에 있는 겁니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하고 같냐면 이슬람하고 우리하고 같아요? 그거예요. 이슬람도 알라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알라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까지는 딱 맞아요. 아브라함까지는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마음에. 여러분 이슬람은 예수님 인정해요 안 해요? 예수님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정해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인정해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누구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마음에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믿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개신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단들이 이단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뭐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주 교묘하게.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분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만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그랬어요. 유일하다는 건 뭐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한 분이신 하나님 지금 신명기는 애굽에 있는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가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는데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러면은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텐데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우리가 서로 잘 알고 지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애굽의 그 파라오를 하나님으로 알고 살았어요. 그러잖아요. 신으로 알고 살은 거예요. 근데 그 신이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고 그 신은 가짜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서 얘기할 때 너가 이야기하는 신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내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스스로 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야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 단어예요. 그리고 나는 스스로다는 건 나는 나다라고. I am who I am. 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처음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이야기하라.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분.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지만 우리는 이제 스스로 있는 그 분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성경을 얘기하면 스스로 있는 자. 내가 너를 그렇게 보냈다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또 이제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해요. 계시의 종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나타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를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를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단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출발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그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하나님, 이 구약의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요즘 이 시대에 이거를 이야기하면은 뭐 솔직히 지금만이 아니라 2000년에, 아니 4000년의 역사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계속 핍박을 받았어요. 지금 이 시대는 더해요. 유일하신 한 분이신 얘기하면은 완전히 막 이상하게 얘기해요. 그게 이제 지역적인 거.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떠한 신학교에서 자기 학교를 소개하는데, 좀 장로교 쪽으로 유명한 학교예요. 딱 그 동영상에 딱 뭐라고 나오냐, 한마디로 우리 학교는 다원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입니다 다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종교 다원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 다원주의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만 보면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딱 그 문장, 다양한 방법이라는 거는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 다양하다는 것이 예수님 말고도 있다라는 것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머리 아픈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말고 다른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그건 더 이상 기독교는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게 이단이 되지는 않겠죠. 어쨌든간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이제 사도들이 설교하잖아요. 설교할 때 이야기한 게 뭔지 알아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하셨다. 스스로 증언하셨다. 어떤 표적과 기사들로 그것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22절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사는 바로 하늘의 권세가, 죄사함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예요.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냐?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너희들의 힘이 강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분명히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어 놓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치겠느니라. 그렇지만 동시에 너희들이 그 죽인 그 죄는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악함이, 강팍함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신앙.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이게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 죽음에 대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그 죽음, 사망 권세에 대한 그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구세주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삼위일체는 어디에서 나왔냐?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언어로 설명하는 가운데 나온 용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통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만약에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 예수님의 이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요새는 하도 이단들도 많아가지고 우리들도 예전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절대로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불러야 할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 때에 정말 중요한 이름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또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정말 좀 표현하기 쉬워요. 뭐 장로교가 많은데 다 예수교 장로회거든요. 대한 예수교 장로회. 되게 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예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뭐 그 분파가 좀 있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우리가 잘 지키고 끝까지 붙잡고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함께 짧은 시간에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